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간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하라는 방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관련 보도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복수의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남북한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2만 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 완전 철수인지 감축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전면 철수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임무와 병력 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미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요청에 따라 정의용 실장이 이날 방미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정 실장이 비공개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백악관에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를 포함해 회담의 최대 의제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35분 동안 통화하며 종전선언과 정전협정 전환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시 주석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이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를 유지 강화하자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3자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보다 지역 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중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콩슈아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자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별도로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한된 주제 없이 양국이 관심 있는 주제는 모두 논의될 수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콩슈아니 부부장은 중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8년 만이라며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있지만 관계 발전을 위한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북부 지역에서 강력한 모래폭풍이 발생해 지금까지 12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래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와 펀자브주 등입니다. 구조당국은 이들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번개가 몰아치면서 주택과 건물 등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폭풍이 강타하면서 주택이 파손되는 동안 집 안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모래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년 이래 최대 규모이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구조당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킬라우에아 산에서 지진 이후 용암이 분출해 주민 1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와이 재난당국은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주변에서 어제 오전 규모 5.0의 지진과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한 뒤 분화구에서 용암과 증기가 분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주거지역에 위험한 수준의 이산화황가스가 검출됐다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이제는 비행기만 타면 전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여행이 제약받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요.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하늘길은 어디일까요? 바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구간이 가장 많은 항공기가 오가는 항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항공운송정보업체가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전 세계의 주요 도시 간 운항 편수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 노선이 3만 500여 편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몇 년간 운항 편수 1위를 유지해온 홍콩 타이베이 노선은 2위, 한국의 인천공항과 일본 간세이공항 노선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시아 노선이 아닌 경우 미국의 뉴욕 라과디아와 캐나다 토론토 노선이 8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는데요. 이 조사업체 측은 운항 편수 상위 20개 노선 가운데 14곳이 아시아 도시가 노선이었다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공 수요가 성장하고 또 항공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2도로 무척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25도, 신의주는 11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21도, 함흥은 8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싶다고 노래하는 How Deep Is Your Love, 폴트레이시 부릅니다.
softly And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베이징에 간 미국의 고위급 경제통상 대표단은 중국 정부 협상단과 회담 후에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보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의 첫 소식입니다. 이 중국에서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행사가 열렸군요.
네, 내일 5월 5일이 이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정립해서 공산주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카를 마르크스가 태어난 200주년입니다. 이 북한에서는 칼 막스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에서 오늘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국가주석인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왕량, 한정 상무위원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마르크스의 업적을 기리고 마르크스 철학의 계승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예, 이 시진핑 주석이 기념 연설을 또 했다고요?
예, 시 주석은 마르크스가 세계 무산 계급과 노동 인민의 혁명 스승이자 공산주의의 시조이고 근래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 다고 칭송했습니다. 이어서 1시간이 넘도록 연설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의 충성스런 신봉자이자 실천자이고 진정한 계승자로서 악착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형 대국으로 세계의 주요 국가가 된 오늘날의 중국이 있기까지는 마르크스의 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르크스주의 덕분에 중국이 발전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마르크스주의가 동방의 큰 나라였던 중국을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발전의 기적을 이루도록 했다고 연설했는데요. 앞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지혜와 이론 역량을 흡수해서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말한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란 최근 중국 헌법과 공산당 당장에 삽입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자, 오늘 기념식뿐 아니라 요즘 중국에서 이 마르크스를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예, 중국 공산당은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산당 선언 발간 170주년을 기념하는 마르크스주의 중국 초기 전례 전시회를 베이징 대학교에서 진행 중이라고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은 1848년 마르크스가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내놓은 공산주의 최초 문헌으로 평가되는 문서인데요. 또한 중국관영 CCTV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불후의 마르크스라는 2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고요. 또 지난달부터 이 마르크스주의를 쉽게 풀어서 시청자들에게 강의하는 마르크스는 옳다 5부작을 내보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중국의 중앙선전부가 제작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마르크스는 옳다 강연은 일부 유럽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마르크스 출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진핑 주석이 오늘 연설한 것처럼 중국이야말로 이 마르크스 사상과 공산주의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내세우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실제로 이 마르크스주의 대사전을 발간했는데요. 이 공산주의 사상 흐름을 마르크스주의를 시초로 레닌주의, 마오쩌둥주의,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 이렇게 네 개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옛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한 이후 중국이 세계의 사회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도 이 마르크스 기념 사업을 돕고 있다고요.
네, 이 칼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유태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독일 현지에서 진행하는 출생 200주년 기념행사 비용을 중국 정부가 댄다고 이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5.5m 높이의 대형 마르크스 동상을 만들어서 이 출생지인 독일 트리어시에 지난 3월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트리어시 당국은 내일 이 동상 제막식을 거행합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 근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칭송한 카를 마르크스, 어떤 인물인가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또 역사학자, 신문기자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 같은 저서를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체계를 확립한 인물로 일부 국가에서는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전체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이데올로기의 시대로 만든 인물로 비판받기도 하는데요. 특히 생산수단을 국가가 독점하고 인간을 물질로 보는 이 공산주의 이론 기반 자체도 이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옛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또 중국 역시 1990년대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 한번 볼까요?
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오늘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중국 정부 경제통상 당국자들과 회담했습니다. 최근 두 나라가 고율관세와 보복관세 계획을 주고받으면서 이 무역 대치가 고조된 상황이라서 이 회담 결과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는데요. 중국 측과 이 좋은 대화를 진행했다고 무누신 장관은 회담 후에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오갔길래 좋은 대화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회담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양측이 일부 공동인식을 달성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공동인식을 달성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늘리고 또 두 나라 간의 투자와 용역의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신화통신은 설명했고요. 또 미국이 제기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그리고 관세와 비관세 관련 현안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이번 회담에서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나누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같이 했는데 구체적인 합의는 못 이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을 비롯한 주요 경제 매체들은 양측이 어제 열린 상견례와 만찬을 포함해서 이 30시간이 넘도록 이 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 아무런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제일 안 맞았을까요?
예, 우선 미국은 연 3,75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2,000억 달러 이상 줄여서 거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다우존스가 보도했고요. 또한 중국 제조 2025에 해당하는 첨단 기술 업종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지원금도 폐지하라고 제안했지만 역시 중국이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이번 협상 이전부터 중국 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중국과의 통상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지 모른다고 이 미국 대표단에 참가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한 건데요. 네. 외신들은 세계 경제 규모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치가 계속되면 이 두 나라는 물론이고 국제 경제에다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이 단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통상 고위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날 멀잖아 시진핑 주석과 함께하길 고대한다고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지구촌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군이 남중국 해안에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중국이 남중국 해역 내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에서는 난사군도라고 부르는 섬 지역의 3개 지점에 대함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비롯한 크루즈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3일 미 당국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병력은 미사일 운반과 설치를 최근 30일 새 조용하게 진행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어떤 미사일을 설치한 겁니까?
이 스프레틀리 제도 주변에 접근하는 배와 비행기들을 겨냥하는 미사일입니다. YJ-12B형으로 알려진 대함미사일은 반경 295해리, 그러니까 약 540km 안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을 타격할 수 있고요. HQ-9B형으로 알려진 지대공 미사일은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를 비롯해서 다른 크루즈 미사일까지 모든 비행체를 160해리, 그러니까 약 300km 안에서 맞춰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미사일들은 스프레틀리 제도 안에 피어리 크로스 암초와 미즈치프 암초, 그리고 수비 암초에서 운용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이 보도 내용 중국 군이나 정부가 확인한 내용입니까?
중국 국방부는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훈련 동안에 설치했다가 되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군사시설들은 순수한 방어용이라고만 언론에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사일 배치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은 채 중국은 난사군도에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 방어 설비를 두는 것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남중국 해안에 미사일을 설치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스프리틀리 제도에 배치된 첫 미사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측이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 해역에서 다른 나라 선박이나 항공기들의 안전운항을 위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 미 해군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요. CNBC는 후속기사에서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다음 절차는 전투기 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측에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요새화 작업에 잘 알고 있다면서 장단기적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는데요. 미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 꾸준히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CNBC에 밝히고 군사시설을 계속 구축하는 것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미 국방부 당국자가 언급한 대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어 온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남중국해가 중국 대륙에서 볼 때 남쪽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남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역 90%의 선을 그은 남해 구단선을 정하고 그 안쪽이 모두 자국영해라고 중국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 안에 있는 바다 대부분이 중국보다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필리핀 정부가 상설 중재 재판소에 제소했고요. 재판소 측은 지난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국제기구 판결을 무시하고 군사시설까지 계속 만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영유권이 없는 것으로 판결된 남중국 해안에 인공섬을 만들고 항공기 격납고와 레이더를 비롯한 군사시설을 중국이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관하는 대규모 해상열병식을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전미 총기협회 NRA 연례총회에서 연설합니다.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확산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애리조나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어제 파업을 풀었습니다. 아이오와주가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전미 총기협회 NRA 연례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NRA 연례총회가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리더십 포럼에 나와 연설합니다. 이 NRA 연례총회는 오늘 6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자, 오늘 행사에 거물급 정치인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합니다. 그 밖에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 피트 리켓 네브래스카 주지사,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존 코니 연방 상원의원, 리처드 허드슨 하원의원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웨인 라피에르 NRA 최고 경영자 등 NRA 지도부도 총 출동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NRA 총회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4년 연속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해에는 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30년 이래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예.
NRA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진영에 약 3천만 달러를 지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번 이 NRA 총회 특별히 미국 안에서 좀 눈길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미국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난 2월 14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톰앤 더그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희생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라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에 미 전역에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특히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이 총기 규제 강화 촉구 운동이 주목받았고요. 실제로 몇몇 주정부가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NRA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 총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예, 이 총기 규제 강화 요구에 대한 이 NRA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나 교직원을 무장시키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높이거나 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 같은 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NRA 총회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사건이 연이어 낮에 범프스탁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조정 그리고 신원조회 강화 등에 찬성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민간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총기 규제를 강화라는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NRA 행사에 나오는 거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으로 이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이 데이비드 호그군은 정치인들이 NRA에 쩔쩔매는 것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NRA 행사에 나오는 건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NRA 행사 참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총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NRA 행사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의 NRA 행사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신원조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하는 등 이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자, NRA가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만큼 이 총회 참석자들 가운데 총을 휴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오늘 행사에서는 총기 반입이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경호 문제, 안전을 위해서 행사장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총회전 근처에 들어선 이 총기 전시장에서는 총을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NRA 연례총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까?
대략 7만 명 이상이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이 안전 문제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이 댈러스시 당국은 안전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NRA 측에 총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답니다.
예. 자, 총회장 주변에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부터 반대로 총기 권리 옹호 단체가 조직하는 시위까지 몇몇 시위가 이번 주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참여하는 시위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들은 역시 이번 시위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학생들이 2일 전국적으로 수업 거부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애리조나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끝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 4월 26일부터 파업이 시작됐는데 어제 파업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업을 중단한 교사들은 항의 시위 외에도 주 의사당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교사들의 요구 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예. 먼저 급여 경우엔 교사들이 연봉을 20%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올해 가을에 9% 인상하고 다음 2년 동안 5%씩 올리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고 주지사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처로 2019년에 비용이 3억 달러가 더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교사들은 교육 예산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산안에 이 부분이 반영되긴 했다는데요. 근데 교사들이 원하는 규모에는 크게 모자란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약 4억 달러를 교육 예산으로 확충한다는 건데, 참고로 애리조나는 학생 1인당 배정된 예산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순위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 이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요. 애리조나 주의회가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네, 몇몇 항목의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소득이 많은 계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었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이걸 거부했고요. 대신에 차량 등록비를 올리고 학교 통합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덕두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주지사 선거 기간에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에는 이 약속을 어기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애리조나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벌였죠.
네,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주에서 파업이 진행됐죠. 이들 지역에서도 교사 급여 인상, 교육 예산 확충, 그리고 교사 연금 제도 개선 등의 요구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공립학교 교사들도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아이오와주 의회가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2일 새벽에 통과됐는데요. 법안이 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들리는 시점부터 낙태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 태아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서 Heartbeat의 심장박동 법안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들리는 시점이라면 대략 언제쯤인가요?
이 전문가들 설명을 들어보면요. 임신한 지 한 6주쯤 되면 이 태아 심장박동 소리를 초음파 기계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임신 6주가 사실 많은 여성이 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기 전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 아이를 가진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근친상간 또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자, 6주 이후에 낙태 금지라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방 대법원은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은 잘 아시는 그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24주, 그러니까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가진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일 통과된 이 아이오와주 법안은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아이오와주 공화당은 이 법안을 계기로 해서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태 권리를 둘러싸고 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인데요.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안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나오면 이거를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지역에서 이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미시시피주가 올해 초에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원 결정으로 일단 법 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아칸소주하고 노스다코타주가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나온 것 같은 심장박동법을 만들었는데요. 2심 연방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고요. 또 연방대법원은 이 건을 심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낙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까?
뭐 미국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데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태아도 엄연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낙태가 살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이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낙태 여부는 개인이 결정한 영역이고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결정이 나온 방식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 결정이 나온 방식 때문이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주민 투표나 법안을 통해서 아래서부터 이 뜻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이 낙태 허용 문제를 결정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헌법상 권리로 낙태를 인정하면서 낙태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여지껏 반발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는 거죠?
네, 공화당 소속인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자신이 근본적으로 낙태 반대론자지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주지사 측은 레이놀즈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는 데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바버라 스트라이잔드가 부릅니다. 나는 사랑에 빠진 여인이에요. 나의 모든 걸 당신께 드릴게요. 이렇게 노래하는 Woman in Love 들려드립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중앙정치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전미총기협회 NRA가 지난 3일부터 연례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6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가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연속 이 행사에 나와서 연설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N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가단체에서 총기 소유권 옹호단체로 변신한 NRA.
NRA는 전미 총기협회를 뜻하는 영어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줄임말입니다. NRA는 지난 1871년 일종의 여가단체로 출범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미 육해군 신문의 편집장이었던 윌리엄 코넌트 처치와 북부군 소속 조지 우드 윈게이트 장군은 연방군 병사들 사격술이 형편없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71년 사격술 훈련을 목적으로 NRA를 만듭니다. NRA는 처음엔 여가단체로 출범했지만 1934년 총기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로비단체로 변신하는 길에 접어듭니다. 로비는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NRA는 1934년 전국 총기법과 1968년 총기통제법을 지지했습니다. NRA는 특히 총기통제법이 통과된 뒤인 지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975년 NRA는 산하에 로비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했고 1977년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정치행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NRA는 미국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로비 집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NRA는 웨인 라피에르 부회장이 최고 경영자 CEO를 맡고 있습니다.
NRA의 힘, 천문학적인 예산과 회원.
NRA는 한 해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씁니다. 이는 미국 내 여타 총기 소유권 옹호 단체들의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민간 조직인 책임정치센터 집계에 따르면 NRA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에 총기 소유권 옹호를 위한 로비에 약 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또 정치권에 100만 달러를 직접 기부했고 정치 광고 집행 등이 포함된 외부 비용으로 5,4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NRA의 힘이 바로 이런 막대한 돈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전문가들은 또 NRA가 조직 회원들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합니다. NRA 회원들은 선거에서 후보들의 총기 소유권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NRA는 총기 소유권에 대한 성향에 근거해 정치인들을 A등급에서 F등급까지 분류합니다. A등급은 NRA의 가장 우호적인 정치인들이며 F는 가장 적대적인 부류입니다. 이런 분류는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에서 NRA의 적대적인 후보가 NRA 지지를 받는 후보를 이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2016년 NRA가 지지하거나 반대한 후보 가운데 약 72%가 NRA가 원하는 대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NRA 회원 규모.
지난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NRA 측은 회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도 NR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 회원 수가 5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회원 수를 부풀린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NRA 회원 수를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로 추정합니다. NRA 회원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 유명 영화배우 톰 셀렉, 그리고 우피 골드버그 씨도 NRA 회원입니다. 미국 출신의 대배우로 평가받는 고 찰턴 헤스턴 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NRA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say those fighting words for everyone within the sound of my voice from my cold dead hands.
헤스턴 씨는 지난 2000년 NRA 연례 행사에 나와 논란이 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장총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자신이 죽어야 이 총을 자기에게서 뺏을 수 있을 것이라고 외쳐 화제가 됐습니다.
NRA를 둘러싼 논쟁.
NRA는 미국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NRA는 그간 총기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맹렬하게 펼쳤습니다. NRA는 특히 총기 규제보다 더 많은 총을 보급하는 것이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The only thing that stops a bad guy with a gun is a good guy with a gun.
지난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자 NRA의 웨인 라피에르 CEO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무장 경비원이 없어 이런 참사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피에르 CEO는 최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chools must be the most hardened targets in this country. And evil must be confronted immediately with all necessary force to protect.
최근 보수 진영인 보수 정치 행동회의 행사에 나와 연설한 라피에르 CEO는 학교가 가장 취약한 목표물이 됐다며 악마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총기 난사범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과 NRA의 향후 행보.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난 뒤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학기 총기 난사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do a lot, but we are going to be very strong on background checks. I've spoken with many of our people in Congress, our senators.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을 사려는 사람의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공격형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조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NRA 연례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4월 30일 이란이 거짓말을 했고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EU가 이란이 핵합의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49년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태어났습니다. 1963년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고 네타냐후는 18세 되던 해 이스라엘로 돌아가 5년간 군에 복무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던 네타냐후는 군에서 나온 뒤 미국으로 돌아가 명문 MIT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1982년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일했고 1984년엔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됐습니다. 네타냐후는 1988년 이스라엘로 복귀해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1992년 리쿠드당 총재가 됐고 1996년 처음으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네타냐후는 1999년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2002년 아리엘 샤론 총리 내각에 외무부 장관으로 다시 입각합니다. 그는 지난 2009년에 다시 총리가 됐고 지금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외 정책에 있어 아주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팔레스타인과 대이란 정책에 있어 자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최근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네타냐후 총리를 부패 혐의로 기소하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전미 총기협회 NRA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계획 짜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고 부담될 때가 있죠. 이럴 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고 마음 편히 갖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이 표현은 흐름에 맡기다는 뜻인데요.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고 대세에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like to go with the flow and not prepare too much for interviews. 나는 면접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흐름에 맡기는 것을 선호해. Go with the flow and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고 대세를 따라. I don't like to make plans when traveling. I go with the flow. 나는 여행할 때 계획을 미리 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상황에 맡기는 편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like to go with the flow and not prepare too much for interviews. Go with the flow and don't worry about it. I don't like to make plans when traveling. I go with the flow. 오늘은 go with the flow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의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의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86년 5월 4일 오늘 미국 중부 대도시 시카고에 있는 헤이마켓 광장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이른바 헤이마켓 폭동 사건이 발발한 것입니다. 사흘 전인 5월 1일, 1,500여 명의 시카고 노동자들은 헤이마켓 광장에 모여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이들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노동자들 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 1886년 오늘 누군가 경찰 쪽으로 폭탄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시위 현장은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로 7명의 경찰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진 경찰의 총격으로 노동자 10여 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시위를 이끈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죄로 체포됐습니다. 그중 4명은 사형에 처해졌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헤이마켓 폭동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전미 노동자 총연맹이 결성되는 등 노동운동의 새 장이 열리게 됩니다. 1979년 5월 4일 오늘
On the 4th of May, Margaret Thatcher was elected Prime Minister with a Commons majority of 43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영국 총리에 취임합니다.
Very excited, very aware of the responsibilities. Her Majesty, the Queen.
마거릿 대처는 총리에 당선돼 매우 기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습니다. 1959년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대처는 교육과학부 장관을 거쳐 1975년 보수당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79년 오늘 대처는 총선거에서 보수당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높은 물가 오름세와 실업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때 총리에 취임한 대처는 긴축 재정과 민영화 정책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했습니다. 이후 대처는 1983년과 87년 총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영국 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대처는 이후 유럽 통합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보수당 내부의 반발을 사 1990년 자진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1년 대처는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 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